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보시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 항의하고 또 예수님과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셨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과 비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보통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더 천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도 자녀라는 표현도 나오고 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은 상당히 의도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진짜 정결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논쟁할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이 정결하다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식사할 때 손을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손만 씻을 뿐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받고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 더욱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는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비록 손은 씻지 않았는지 몰라도, 장로의 전통은 지키지 않았는지 몰라도 대단히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 거룩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수로보닉의 여인 고친 이야기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원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제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은 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쉬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도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수로보닉의 여인 한 명의 기도 들으시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한 명 고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셨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비로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심에 고치신 이야기해요.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방을 쭉 통과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데요,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뭐 그 시절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은 요즘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이고 또 요르단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 통과하려면 그 시대에는 전부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 몇 주, 몇 달 걸렸을 겁니다.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은 대단히 급하게 일하시는, 분주하게 일하시는, 쉴 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는데 그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 외곽으로 쭉,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외곽을 도는 거거든요. 그 이방 지역 북쪽을 쭉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헬라 여인, 이 수로보닉의 족속 이 여인의 딸 하나 고치신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예수님은 이 기간을 상당한 정도로 일종의 그 은인 자중하시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열심히 사역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일종의 그 잠행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저 외곽으로 빙 둘러서 오랜 기간 이렇게 여행을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너무 치열하게 갈등하신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 자기 점검하는 시간 가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정신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래서 너무 갈등이 치열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쭉 돌면서 한참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다시 점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갈등이 일어나면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쭉 돌면서 외곽을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상당한 정도 자기 사명을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다시 일할 준비를 갖추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오늘 본문처럼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 이런 것,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 드러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쭉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일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치시는데요, 상당히 독특해요. 33절과 34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가시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말로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는데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신음을 하시듯이 끙끙거리듯이 그렇게 애를 쓰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없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점검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아주 끙끙거리면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시비를 걸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너무 심해졌을 때 예수님이 어쩌면 이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점검하시면서 새롭게 헌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하셨던 일을 다 다시 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다시 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쭉 통과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 아주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분수령.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본문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이 되고 더 격렬하게 입증이 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막 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헌신이 필요할 때는 이게 늘 좋을 때만 아니고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정말 내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장애물 생기고 어려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얼굴을 더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새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런 수로보닉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나 오늘 본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때 수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늘 새롭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